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삶은 무질서로 빠지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삶은 무질서로 빠지고 만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남유다왕 그 여호야킴 시대에 예언함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묵상을 통해서 지난 주일 그 강단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사실 다 나누었는데요. 오늘 묵상은 나머지 이제 여호야킴 시대에 해당되는 본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핀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외식적인 예배, 뭐 우상숭배를 통해 드러나는 저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이 온 민족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요시아 왕을 비롯해서 이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기를 통해 겉으로는 잘 감당하는 것 같았으나 백성들이 사실은 이미 그 이 므낫세 왕 때 터져버린 그 물고 때문에 죄악의 그 물고가 터지는 바람에 종교처럼 그렇게 행해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결국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14장에서 15장은 남유다에서 계속되는 가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현실, 도저히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보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백성들이 그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올 때에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셨기에 그 자유의지까지 인간을 존중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그 삶의 창조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이 제멋대로의 삶들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계속 성실히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은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세 가지 명령과 그 의미를 알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초상집에 들어가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그랬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단단히 마음 먹고 심판을 내리고 말겠다. 이제 결국 끝장이 왔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7장에서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그 의도를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대로 축복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기준의 삶으로 나와야 맺은 약속대로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로 돌아와야 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게 온전한 삶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회복은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자연의 공기들이 완전히 저절로 회복돼서 나라와 도시가 치유되는 것처럼 회복을 위한 다른 열심이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 저절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속에 바로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 말씀과 약속의 길을 걸으면 이런 일이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18장에서 20장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구운 토기를 보고 어떤 건 상품으로 내고 어떤 건 깨버리는 것처럼 분명히 온 세계 여러 민족 열방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깨뜨리실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어도 만약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나 그 나라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며 약속하셨더라도 그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버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종이다. 않는 그 백성들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18장 9절.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언약 백성, 언약 민족 남유다마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민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냐. 너희가 분명히 그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키는데 우리가 뭘 망하겠냐 하면서도 왜 이런 길을 가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18장 18절 이후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토기장이에게 항아리 하나를 사서 그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과 함께 한 장소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남유다가 항아리 깨져버리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하게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19장 13절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올리고 이방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할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가서는 어땠다라는 거. 오히려 온갖 욕심을 드러내는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다. 세상처럼 살았다는 거야. 이런 사실에 대해서요. 특히 이제 제사장들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에스겔서를 살피는데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당을 나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면서도 결국 집에 들어와서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는 상관없는 세속을 즐기고 세속의 가치와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이 사명을 이룬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예언을 하는데 성전 제사장인 바스훌레에 의해서 매맞고 잡혀서 감금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스훌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3절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마골 미사빕이다 라고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너의 친구들의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거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스훌아 너와 너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힐 거다. 그러니까 바스훌은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 아무런 재앙도 해도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또 지혜 있는 자들과 왕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지금 나라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다, 괜찮을 거야 자꾸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무시할 수 없고 자신들의 현실을 지금 정확히 집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참 용기가 필요하죠.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을 부정당하는 거는 참으로 그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 누구나 쉽게 그렇게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변명하고 감추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위험이 다가오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에서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그 잘못된 기초 위에다가 계속 건물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감추려는 이 태도 때문에 이 약속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장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매사에 그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게 대항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 백성들도 변하는 게 아니라 더 고집스럽고 이제 공격적이 돼서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의 심정을 토로하죠. 그리고 22장 13절에서 23절에서는 남유다 왕인 여호야킴이 받게 될 심판 여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비유로 남유다가 불순종의 결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할 거다라는 걸 알게 하고요. 23장에서는 그런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게 나오게 될 그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어떻게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너희가 너희 고집대로 가도 나는 이 길을 걸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23장 5절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거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는 주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자들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데 언약이라는 게 사실 누구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과 그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분명한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언약의 의미를 상실한 이 믿음을 저버린 이 약속 백성 이스라엘과 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불신으로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이나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라는 이런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죄된 생활이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 그래도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하나님 보호를 받으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망의 시대를 향해서 안전하다, 복되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강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26장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이라도 언약의 율법을 따라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성전에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남유다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들의 정말 그 이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죠. 26장에. 자 그리고 25장은 여호야킴 왕 4년째 되던 해에 온 유다 백성을 향해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25장 3절 아모니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고발이 이어지면서 남유다가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간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예언을 합니다. 25장 10절 내가 그들에게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그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그러면서 단지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제 이 남유다가 이렇게 이 심판과 멸망이 선언됐으니까 이제 남유다를 둘러싼 모든 관계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 국가들을 심판하는 그런 예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그게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장에서 49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룩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에 관련된 주변의 9개국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45장에서 49장. 그러니까 45장의 경우는 큰 주제로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장인데 시기적으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36장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말해주는 대로 적게 했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 또는 서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바룩의 아버지가 네리야인데 51장 59절을 참고하면 유다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짐작이 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겪은 위험한 일들을 같이 겪어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겪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힘내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막 책망도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6장에서 49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호야킴 시대에 이게 예언된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 46장, 블레셋 47장, 모압 48장, 암몬 49장 1절, 에돔 49장 7절, 다메섹 49장 23절, 게달과 하솔 49장 28절에서 33절, 엘람 49장 34절. 이런 식으로 쭉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주제별로 보면 50장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묶여져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46장에서 49장까지 아홉 나라에 대한 예언은 이 여호야킴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50장 51장은 바벨론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기와 관련된 시드기야 왕 시기하고 관련된 예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돌아와서 열방에 대한 예언 이후 36장 여호야킴 4년 BC 605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게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야킴 통치 5년째에 그 기록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그 낭독하는 것을 듣던 사람들이 그 기록되고 들은 내용을 왕에게 알게 하기 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으라고 그래요.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들이 이게 분명히 이 왕에게 영향을 미치고 왕은 분명히 또 이제 이상한 꼴값을 떨 거니까 이걸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말하기 전에 숨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호야킴이 이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야킴이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왕과 신하들이 또 한통 속인 그런 종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찌우고 불태웠는데 그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예언 충고처럼 예레미야하고 바룩 잡아오라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포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불태워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적으라고 그래요. 36장 27절.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킴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킴에게 주의 말을 전하라 하였다. 32절, 36절, 32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킴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외면되는 시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시대. 이 남유다 여호야킴의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뭐 태워버리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 우리 시대의 태도는 여호야킴 이 왕과 다를 바 없는 버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가 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다면 결국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잊지 마세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귀 기울인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35장은 모두가 이 세대를 탓하며 결국 욕심대로 살아갈 때 뭔가 모델이 되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갑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뭔가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갑족속들이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도주,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상이 그렇게 말했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 우리 믿음도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느 시대가 흘러가고 다가오든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약속하시며 주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맞냐 안 맞냐 어쩌냐 저쩌냐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시대에 맞으니까 빼고 저건 이 시대에 좀 누가 불편하니까 빼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서 말씀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면 각 시대에 바르게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레갑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장 18절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고 그 후손들은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엔 이유가 없어요. 무슨 타당한 이유고 이거 합당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창조한 그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이기에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이런 사실도 여러분 잘 이 여호야김 시대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야김 왕의 시대와 연관될 예레미야의 그 활동들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왕 시대의 13장 그리고 22장 24절 30절 그리고 23장 9에서 40절인데 이건 여호야킴이 이 바벨론과 싸우다 죽고 그 왕이 됐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죠. 잠깐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13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썩은 배띠 그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로 말을 하고요. 이런 비유를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남유다의 존재는 지금 썩은 배띠와 같아서 결국 다 끊어지고 버려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또한 술에 만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여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서슴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면서 교만을 떨고 있었는데 그래서 13장 27절 너는 음란한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했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느냐 하시면서 그런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명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22장 24절에서 30절은 여호야긴 왕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여호야킴이 바벨론과 전쟁에 나갔을 때 이제 이 통치자로서 이제 그 이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이 3개월 정도밖에 왕의 역할을 못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점령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참 비참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 9절에서 마지막 이 40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여호야킴 시대와 이제 섞여 보이는데 조금 전 말했듯이 여호야킨은 아버지 여호야킴을 이어 불과 3개월을 통치했으니까 사실 같은 시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어찌됐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보다 그런 불안한 시기를 통해 인기를 얻고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23장 21절. 이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했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저 긍정의 힘, 좋은 뜻을 외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고 그 시대가 원하는 말을 했다는 건데,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각색하고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 좀 빼고 약화시키고 필요한 거 좀 뻥튀기 하고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24장 33절. 이 백성 가운데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주민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벌써 또 우리에게 무슨 짐을 줬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로 내가 지워진 짐이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벗어 던져버리겠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이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에까지 형벌을 내리겠다. 무서운 얘기가 계속됩니다. 35절. 그 대신에 너희는 이제부터 서로 여호와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보고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소리를 다시는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쁜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그가 스스로 짐을 지는 꼴이 되고 말 거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좋은 의미의 단어를 악한 뜻으로 뒤집어 놓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정말 짐으로 바뀔 거다. 그렇죠. 똑같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알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율법은 말 그대로 종교의 짐과 굴레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사람을 세우는 사명과 잘 연결이 돼서 나는 지금 이 사명을 지고 가고 이것을 행해가는 게 이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는 우리의 사명이 짐이 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는 거룩한 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에 우리가 힘써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해가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자신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늘 짐과 같이 부담만 되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적 분위기는 제2의 홍수심판과 같은 이 죄악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 본문의 내용들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뭐 선지서들의 내용이 다 무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멸망을 부르는 최악의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세밀히 살피고 알아가므로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그때로부터 점점 패망과 몰락의 길로 떨어져간 이 성경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원리, 인권 존중, 공평, 정의가 무너지고 무시되는 사회는 반드시 무질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저들은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고 공평과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돼 있죠. 이런 걸 봐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감성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자기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 살아가는 이 세대 풍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삶의 유일한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힘, 순종의 근육을 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욕심대로 행하여 죽음과 몰락의 길로 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설득하며 참된 생명의 길로 나오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호야킴처럼 그 말씀을 칼로 찍고 불로 태우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레갑 족속들이 그들의 조상이 명하였기에 그대로 대대손손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그 사회는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